열왕기상 오늘 16절로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 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뭐 이게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성경을 읽었건 안 읽었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만큼 유명한 얘기죠. 증인이 없는 두 이해 당사자 누구도 증인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재판을 어떻게 판결하느냐. 그렇죠. 뭐 사람은 증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증인이 되시는 분이고 따라서 이런 증인이 없는 사건을 심리하거나 판결할 때 유일한 증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판결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세상이 뛰어넘는 지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게 솔로몬이 뭘 구했었습니까? 재판할 수 있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했더니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오늘 보니까 이 재판에 나온 사람이 창기가 두 사람 나왔어요. 그 왕이 이런 창기까지 만나서 재판을 그 다툼을 들어줘야 됩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왕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하층민 아닙니까? 가장 천한 여자 아니에요? 창녀 둘이 나왔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말이죠. 그걸 왜 왕이 직접 만나줍니까? 어느 시대 어느 왕이 그런 한가로운 시간이 있어요. 누구든지 왕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가 죄에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이렇게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움, 자애로움. 누구 얘기든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럴 때 여러분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봐야 돼요. 자, 듣는다고 할 때 누구의 얘기든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니까. 이 사람 얘기는 듣고 저 사람 얘기는 안 듣고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 얘기는 듣고 코드 안 맞는 사람 얘기는 안 듣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듣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확증 편향성을 날마다 더 강화하는 그런 얘기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 얘기는 안 들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럴 때 우리 듣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라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 또 하나는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우리는 누구 얘기든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게 왜 소통이 안 됩니까? 끝까지 안 듣잖아요. 저도 이제 말을 듣는 버릇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고친 것 중에 하나가 끝까지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질이 급하고 또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 있다 보면은 긴 얘기를 못 들어요. 특별히 중언 부언 이렇게 하는 얘기는 딱 7세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소통을 위해서라면은 그 쓸모없어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어줘야 일단 이게 소통에 바탕이 깔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는 건 남자들은 결론만 얘기해라. 왜 이렇게 얘기가 기냐? 도와달라는 거냐? 안 도와달라는 거냐? 뭘 도와달라는 거냐?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라? 여기 초점이 맞는데 여자분들은 네가 무슨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건 내가 알지만 내 얘기나 그냥 들어달라.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들어줄 시간이 그렇게 되냐고요. 그래서 늘 얘기가 안 되니까 이게 뭐 부부지간은 점점 소통이 적어지고 뭐 친구들한테 가서 이제 하소연하고 털어놓고 이제 이러다가 말이 자꾸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건 왕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들어줄 수 있다는 거. 내가 해결책은 없고 내가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들어줄 수 있다는 게 해결의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의 바탕이 없이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신앙은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듣는다는 것 얘기 가운데는 이게 알아듣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고 예? 깨닫는다는 뜻이 있고 심지어는 이게 듣게 되면 나중에 내가 그 얘기에 동의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내 뜻을 꺾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결과까지 가는 일으키는 게 이게 듣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듣는다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점점 듣는 게 힘들어지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뭐 음악은 하루 종일 들을 여유가 있어도 사람의 말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누구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예, 누구의 얘기라도. 보니까 딱 한눈에 저건 인간 같지 않네. 저 얘기를 들어봐면 뭔 소용이 있어. 다 내쫓아버려. 이렇게 해도 뭐 누가 탓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점점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이고 듣는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한가롭게 누구 얘기를 왜 듣습니까?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예. 그러나 우리가 누가 찾아와서 얘기를 좀 들어달라 그러면은 들어주는 마음이 있어요. 엊그제 우리 그 저기 저 목회자 한 분이 말이죠. 아침 식사를 차려놨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침을 우리끼리 다 먹고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왜 늦게 오셨냐 그랬더니 그냥 누가 뭐 자매가 한 사람 또 붙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거 그냥 뭐 그냥 대충 얘기하고 오면 되는데 끝까지 들어주느라고 아침을 굶어가면서까지 얘기를 듣는 게 그게 여러분 목회라는 걸 알고 자신 있으면 하세요. 밥을 굶어가면서 들을 생각이 되면 하는 거고 배가 고파서 그걸 못 듣겠다 그러면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구 얘기든지 들을 수 있고 경청할 수 있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탁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대단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 여러분 직장 가서 성공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상사가 너무 지독하고 하여튼 뭐 과학적이고 그 상사 밑에서 견뎌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뭐 대담하게 해서 살아남아가지고 관계가 엄청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끝까지 듣는다는 거. 욕을 해도 보통 욕을 하면 안 들어버리는데 욕을 다 끝날 때까지 하고 이제 한참 하고 있으면 다 하셨습니까?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근데 왜 그러세요? 계속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보통은 혼이 빠져서 나가든지 이러는데 끝까지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이 친구만 가장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아무도 관계를 풀 수가 없는데 그것까지 들어주고 더 할 말 없습니까? 제가 뭘 더 배워야죠? 뭐 해야죠? 예, 끝까지 그렇게 이렇게 들었더니 그 사람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예. 근데 교만은 못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 못 들어요. 끝까지 못 듣습니다. 뭔데 뭐 얘기 딱 한마디 들은 거, 아 하니까 어 알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안 돼. 난 당신 보면 안 돼. 한눈에 보면 안 돼. 뭘 알아 알기는. 다 여기 속속들이 해도 다 모를 판인데. 그래서 이 듣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렇게 왕 앞에 나오는 건 사실 이스라엘 왕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사무엘하 보면은 이게 다윗 왕도 뭐 얄궂은 여자가 하나 와서 그 이게 요압이 그 물론 갖다 사다 심은 여자지만은 드고아의 연이라는 걸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솔로몬 이렇게 귀국을 촉구하는 그런 대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드고아의 연이라도 하나 이렇게 와서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대단한 것이죠. 열왕기상에 보면 나중에 또 가보면 엘리사가 그 살려는 아들을 살린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이제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갔다가 피해서 갔다가 7년 만에 와보니까 땅이고 뭐고 다 없어졌어. 그래서 그걸 찾아달라고 또 왕한테 찾아가요. 그 여러분 나라가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아무리 하층민이라도 누구에게든지 그 이렇게 사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는 거.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적 절차가 열려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죠. 재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뭐 연고가 없으면 재판에 이길 승산이 없다. 이러면 벌써 사회 정의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점점 갈수록 이 나라는 재판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무슨 뭐 이런저런 일이 아니고서는 재판이 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신뢰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권위가 지금 이렇게 추락할 수는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갑니까? 재판 나오라면 나오기를 하나, 뭐, 재판장에서 과함을 안 지르나, 뭐, 이게 재판이 제대로 되질 않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재판 열심히 한다고 무슨 뭐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판사들도 뭐, 그러니까 재판이 뭐 세워라, 내워라, 안 해도 그만이고 말이죠. 뭐 껄끄러운 재판 있으면 그냥 그만두면 그만이고 남한테 미루고 말이죠. 이런 모든 지금 사법적 절차나 저희가 다 무너졌다는 건 이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사법부 편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렇게 앞에 서론이 기나 별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그래서 뭐 저게 이러니까 이제 뭐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 아들이 죽으니까 밤쪽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넣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 일어나 본 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다른 여자는 이때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때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왕 앞에서까지 이제 이게 그 시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흘 만에 애가 나가지고 둘이 태어나가지고 예. 이제 한 여자는 자다가 눌러가지고 애를 죽이고 나니까 애가 들컥 죽었으니까 바꿔치기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예, 참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잠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애가 죽어 있고 이제 이런 게 아니니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아니네. 이래서 이제 시비가 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서 25절에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제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기 자꾸 이제 앞에다가 산 것은 내 아들이요 뭐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그저 그냥 내 아들은 살았고 내 아들은 죽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번역을 해야 나중에 이 여자가 내 것도 아니다 내 것도 아니다로 할 때 그게 그때는 이게 물질적인 표현을 쓰는 거고 여기는 지금 내 아들은 살았고 내 아들은 죽었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아니 이제 느닷없이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뭐 서로 다툼을 하니까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나눠서 이제 반을 나눠주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칼을 가져와서 반씩 사는 애를 갖다가 반 나눠서 주라. 예. 이거는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판결 아니에요. 무슨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까? 예. 어미의 본능, 모성이라는 거 하는 본성을 알아야 이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걸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려고 칼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칼로 아이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 모성이, 진짜 모성이 어떻게 발동이 될 거라는 걸 알아야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있죠. 칼 가져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실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본능이라는 게, 이게 모성이라는 게 사랑의 원형적인 형태네요. 형질이.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건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랑이라는 게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성이라는 것처럼 강하게 생명에 대한 그런 강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식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26절입니다. 시작.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예. 우선은 이게 뭐 그 나누라 그러니까 그냥 생모, 내, 그 아이, 저 아이가 분명히 내 아이인데 내 애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냥 손든단 말이에요. 예.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건 이거 막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 표현이 보통. 예. 이걸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 그 저기 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게 헤세드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예. 자비나 긍휼한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불붙는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은 걸로 보는 레헴이라는 게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근이 이제 비슷하니까 예, 여성들의 모성이나 모성애나 모성적 본능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붙는 것 같다. 예.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나. 예. 그랬더니 이제 그냥 그 살려줘라. 내가 포기할게. 사랑은 포기할 줄도 아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나머지 여자는 뭐라 그러니까, 이 나쁜 여자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다. 이때 소유를,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물질적인 표현, 중성대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저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친모는 내 소유가, 내 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내 아이라는 걸 포기하고 저 아이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저 아이가 더 중요하면 내가 소유를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예. 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 소유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거라는 사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실제로 살면서 겪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다 내 아이라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아이라서 끝까지 교육도 책임지고 결혼도 시키고 끝까지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내 아이라는 것 때문에 남의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 게 모성이란 말이에요. 자칫하면은. 지금 자기 애가 죽었는데 남의 애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그 죽이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이겠다고 판결하니까, 그래, 죽여서 반씩 나누지 뭐. 왜냐면 내 아이를 잃었고 남의 아이를 가져와서 내 아이라고 주장하다가 그걸 이런 위기를 만나니까 그냥 내 아이가 아니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게 사랑 속에 살아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내 아이가 중요해서 남의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게 세상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내 아이가 너무 중요하면 남의 아이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 이게 엉뚱한 또 다른 모성의 본능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으면 좋은데 남의 아이를 죽여서까지 나를 살리겠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이 장녀 둘이서 싸우는 이게 싸움이야. 이게 극적인 예화고 우리 사회가 전부 지금 그렇게 굴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아이가 무슨 뭐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면, 내 아이가 수능 만점 맞을 수 있다면은 남의 아이가 뭐 교육을 기회를 받건 못 받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들 내 아이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고 만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참 어이가 없는데, 우리가 남의 아이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반씩 나눠주겠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소용없다. 뭐 저 내 아이 아닌데 죽든 말든 말이지. 그러나 그런 아이를 데려와서 가슴으로 낳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입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양하는 분들은 정말 뭐 못된 입양이 있어가지고 저는 또 언론이 또 시끄러웠는데 그런 무슨 뭐 사업하려고 입양하는 그런 꾼들, 입양꾼들 말고 정말 내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것, 내 몸으로 낳는 아이보다도 똑같이 그렇게 가슴으로 낳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뭐 그 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내가 소개할 얘기가 많은데. 그 꼭 같이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아이는 보다도 오히려 더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그 사랑받지 못한 아이, 버려진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그 아이가 예. 오히려 자기가 낳은 아이는 오히려 말이지 뭐 오히려 더 섭섭해하고 이렇게 키울 만큼 키우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란 게 뭐냐? 예. 말을 듣고 분별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읽었어요. 마음까지 분별했어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들어도 분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리석죠? 예. 말을 듣고 알아들으면 조금 낫죠? 근데 말만 알아들었지 마음을 읽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한 거란 말이죠. 말도 분별이 돼야 되지만 그 말하지 않는 마음도 예, 분별해야 된다. 그게 마지막 우리가 이 추구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말도 못 알아들어요. 피차간에 말도 못 알아듣지만 말이라도 알아들으면 조금 나은 단계지만 그러나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의 끝까지를 분별해야 우리가 참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분별이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주파수를 공명을 같이 일으켜야 그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고 성경도 그래서 읽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면 인간의 낮은 주파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기가 뭔지가 읽히고 그 마음 말하지 않는 마음이 행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뭐 나하고 모른 척해도 저 사람이 잘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와서 아무리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이거 곁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있고 이게 분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예,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와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래서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거기에 관한 부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라는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거 저기 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데 짧게 보면은 다윗 이세의 줄기에서 한 아들이 난다고 한 게 솔로몬을 가리킨다는 것도 단견적으로 가능한 표현이고 해석이고 또 하나는 멀리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거죠.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서 듣는 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만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 제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보고 들리는 대로 절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판단의 아주 낮은 기초 자료일 뿐이지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것을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이든. 그게 안 돼서 다 점쟁이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래 한번 걸리고 나면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예, 무슨 예언의 은사니 뭐니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 한번 걸리고 은사 주지자한테 걸리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마치지 않으려면은 그저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직접 여러분들이 나아가야지. 안 그러면 직통 계시 받는다 자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그 직통 계시 몇 마디에 그냥 낚여 가지고 그냥 옴짝달싹 못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사하러 잡는데도 나를 잡아야 되고 가서 가구 하는 놓는데도 방위를 봐야 되고 예? 무슨 뭐 애들 결혼식 할 때도 날짜 잡아야 되고 매일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뭐 그냥 합니까? 다 돈으로 하는 거지. 예? 예. 뭘 할 때마다 돈을 주잖아요. 장례식 치를 때도 여러분 무슨 뭐 한 몇 달 동안에 돈을 얼마나 뜯어가는지 몰라요. 이래 떴고 저래 떴고 말이에요. 그저 돈 아니면 뭐 그런 짓 하겠어요. 다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잠언 1장 7절 우리가 자주 읽는 말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자꾸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나한테 별 득이 되는 소리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찾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27절 28절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지혜롭게 판결했어요. 예, 저렇게 뭐 죽여서 반씩 나눠도 좋다고 하는 여자가 친모가 아니라 아이를 기꺼이 포기하는 그렇게 참 사랑을 지니고 있는 저 친모가사가 친모다. 판단해서 저 아이를 주라. 칼은 가져왔지만 소품에 불과하고 죽일 의도는 없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공의롭게 판단했더니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공의를 어떻게 세웁니까? 바른 재판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회 공의라는 게. 무슨 굿데타에서 세우고 무슨 혁명을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바른 판단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그 바른 판단이 뭡니까? 예. 사랑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는 일이냐 이게 죽는 일이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왜 마약범은 이렇게 사형을 처하거나 그렇게 엄하게 다룹니까? 마약이 생명을 죽이니까. 왜 그 아동학대범이나 애를 사고 팔고 하는 건 그런 인신매매범을 단호히 처단해야 됩니까? 생명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이 있냐 없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 저기 뭐 우리 들은 얘기지만은 일본에 큰 담벼락에 소나무를 뭐 어마어마하게 누가 잘 그린 거예요. 소나무를 그냥 진짜 소나무처럼 그려놨더니 이게 참새가 와서 맨날 아침에 머리 박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공들에서 그린 벽화를 갖다가. 왜? 생명이 죽으니까. 그 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새라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 나무라서 그런데 뭐 그림을 그려놓으면 꽃을 아무리 잘 그려도 뭐 참새가 와서 죽는 일은 없겠지만 꽃은 그려놔도 아무리 잘 그려도 새나 저기 벌이나 나비가 오지 않아요. 예. 벌이나 나벌은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못생긴 꽃이라도 꽃, 살아있는 꽃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살아있는 생명에 초점을 두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사는 일입니까? 죽는 일입니까? 예. 이게 정말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투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준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늘 생명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사나 죽어나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사는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이 넓고 편한 길 같이 보이지만 그 죽음의 길이요. 좁고 아주 어려운 길 같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는 길 가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가는데 그러나 이 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리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길을 따르는 것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길이기에 기꺼이 가기를 원하오니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길로 인도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사는 길을 열기 위하여 본인이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의 길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두 갈래 갈림길에서 사는 길 택하도록 우리를 분별케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주심이 오늘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이제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